제18장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의 징조. 시간 1950년 2월 13일 장소 홍콩 구룡 좌돈도. 찬송가 161장 어떻게 내 주 사랑해 주님을 기쁘게 할까. 늘 주의 길을 안 떠나 주 가까이함 배우리. 이 길에 고통 있어도 물러서지는 않으리. 주 십자가 짐 기억해 여전히 주 순종하게 하소서. 당신이 즐거운 많은 일을 떠난 것을 생각하겠네. 당신은 오셔서 근심하며 배고프며 피곤하며 목마르셨네. 집이 없는 밤하늘과 안식 없는 나날들을 겪으셨네. 나를 위해 근심하며 피곤하고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네. 당신은 자신의 기쁨 굳지 않았네. 이 땅에 안일함 버리기 어렵지만 내 어찌 이것들을 사랑할 수 있으랴. 주님의 기쁨 얻으려 모든 것 해로 여기네. 아낌없이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네. 이 찬송가 1절은 질문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자신에게 말하고 자신의 마음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문해야만 얼마나 많은 때 당신이 밖으로 나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여전히라는 단어는 매우 좋습니다. 1절은 헌신해야 함을 말하고 2절은 이어서 그의 헌신이 여전히 변하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헌신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2절의 강조점은 여전히에 있습니다. 3절은 주님이 어떻게 순결하시며 즐거운 많은 일을 떠나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에게 즐거운 일은 언제나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린 즐거운 일은 깨끗한 일이었고 그 안에 조금도 죄악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이어서 주님께 네 번의 오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찬송은 찬송가 중에서 특별한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주님이 떠난다고 말하고 이제는 주님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영이 그를 만졌고 특별히 높이 오르도록 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반절에서는 주님이 즐거운 일을 떠나셨다고 말하고 후반절에서는 주님이 오셔서 얻은 것들은 집 없는 밤하늘과 안식이 없는 나날들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비록 3절이 주님의 행하심을 묘사했지만 시인 자신에게는 이것이 아직 객관적입니다. 그러나 4절에 올 때 주관적이게 되었습니다. 4절의 시작에서 나를 위해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세 번이나 오셨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앞절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4절은 주님이 나를 위해 근심하시며 괴로움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목적은 자기의 기쁨을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구속의 큰 사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버리다 라는 단어는 한쪽에 제쳐놓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안일함을 한쪽에 제쳐놓기 어렵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구도 묻는 말입니다. 5절에서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네 라고 답변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선포입니다. 주님의 기쁨 얻으려 라는 말은 질문이기도 하고 답변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은 세상에서 본래 형통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주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린 것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그의 영이 어떠한 정도에까지 올라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924년에 우리는 이 찬송을 택하여 집회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부르자고 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영도 느낌도 그들 모두 좋았고 목소리도 상당히 컸지만 나 자신은 그곳에서 다만 묵상했었습니다. 어떤 찬송은 너무 큰 소리로 부르면 그것을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묵상해야 할 어떤 찬송을 큰 소리로 불러서도 안 됩니다. 1923-24년에 우리 몇몇 사람은 아직 젊은이로서 주님을 위해 일할 갈망을 가지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부는 주님을 위해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길 것을 고려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앞길이 막막하고 사방이 적막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때 그들은 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나와서 주님을 섬길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찬송은 사람에게 거친 느낌보다도 상당히 강인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알듯이 때로 어떤 찬송은 너무 강하게 부르면 영의 섬세함을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를 때에는 아주 섬세한 것을 만졌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앞길이 없다고 느낄 때 이 찬송을 부름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호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취하고 노력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주님의 다시 오심의 한 가지 징조, 재물. 야고보서 5장은 오호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탄식의 표현으로서 신약에서 매우 드물게 사용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여기에서 서술할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습니다. 그가 탄식할 뿐 글로 쓸 수 없었던 것은 그 다음 단락에 서술된 일들이 완전히 잘못되었고 그러한 일들은 발생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탄식하면서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우는 것은 작은 소리로 흐느끼는 것이며 통곡하는 것은 방성대곡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한자들은 다 울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작게 울어야 하고 크게 울어야 합니까? 이는 그들에게 임할 고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장래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뻐하지 말고 슬퍼해야 합니다. 요즘 각지에서 발생한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볼 때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의 분명한 징조는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전에 없이 재산을 쌓아두리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쌓아두는 것을 중요시할 것입니다. 50년 전이나 100년 전의 사람들이 돈에 많고 적음을 말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돈에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역대로 시대마다 부자가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은 부자를 호칭할 때 다만 백만장자라고 했지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초당 1300불의 수입이 있고 20분도 안 되어서 백만장자가 됩니다. 과거의 부자를 오늘날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부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과거 2000년의 세계 역사를 볼 때 오늘날과 같이 재물을 한 곳에 모아진 기관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지상의 재물이 한 곳에 모아진 것은 역사에도 없는 일입니다. 역사상 오늘날의 부자들과 같이 그렇게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도 없었던 재물이 한 곳에 모아지고 부자들도 특별히 많은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의 징조 중 하나임을 보아야 합니다. 재물이 한 곳에 모아진 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로마 제국이 부흥하고 강성하거나 천주교가 크게 발전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는 것 등의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재물을 모으는 것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의 또 다른 징조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쌓아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은행에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탄식하면서 부한자들의 옷이 좀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슬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의복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옷이 좀먹을 정도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사람들에게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라고 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옷이 있을 뿐 아니라 쓸데없을 정도로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옷이 쓸데없기 때문에 그냥 쌓아두어서 벌레가 먹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물건을 쌓아두는데 필사적입니다. 옷만 하더라도 20년간 입을 옷을 쌓아두고 있고 그것들 중에는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뿐 아니라 금과 은도 너무 많이 쌓아두어서 녹이 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야고보는 당신의 옷이 좀먹고 금과 은이 녹슨 것이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당신이 심판받는 근거임을 지적합니다. 장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쌓아두는 행위에 대해 변호하겠지만 당신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하나님의 손은 옷에 난 구멍과 금과 은이 녹슨 것을 가리키면서 당신에게 왜 너는 그렇게 쓸데없이 많이 쌓아두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금과 은이 녹슨 것은 당신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거해 줄 뿐 아니라 또한 불같이 당신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불못의 불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 불은 당신을 뜨거울 정도로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당신을 바짝 말리며 괴로움당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쌓아둘수록 더 문제가 발생하고 더 자유롭지 않으며 죄도 많아집니다. 오늘 공산당이 점령된 구역에서는 이미 야고보서 5장에 서술된 것이 사실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시골에 사는 한 형제 집에 마호가니로 만든 가구가 있었는데 한때 그는 영의 감독을 받아 일찍 팔아버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팔기를 아까워했습니다. 나중에 시골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는 그가 그것을 누구에게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문제가 될까봐 두려워 할 수 없이 상해로 도피하였습니다. 야고보서는 1900여 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때 벌써 노사 분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부자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노동자는 박탈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들보다 1800년 전에 성경에 쓰인 말씀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삭스를 주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지 않은 것은 응당 주어야 할 것을 남겨놓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마르크스주의를 조금이라도 주의해 본 사람이라면 그건 역시 품삭스를 박탈하는 것이요 노동자의 여분의 가치를 남겨놓은 것임을 알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지난 세기의 사람으로서 그가 쓴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자본가는 자본을 투자하여 공장을 세우고 노동자를 소집하고 고용하여 생산함으로 상품을 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번 돈은 자본을 투자하여 번 것입니까? 아니면 노동자의 노동력으로 번 것입니까? 나는 이 일에 대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를 연구할 흥미가 없습니다. 나의 흥미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노동자의 여분의 가치를 가져가는 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가 노동력으로 번 돈을 고용주가 가져가는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가령 노동자가 1원을 벌었다 합시다. 사실 그것은 2원을 벌 수 있는데 그 중에 1원은 고용주가 남겨놓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인이 주지 아니하고 남겨놓은 삭시 소리 지른다고 말하고 또한 그것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말합니다. 오늘 중국에서의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있습니다. 결코 이 지상의 5분의 1의 사람들이 우연히 갑작스럽게 이러한 환경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안배하심이 조금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다. 연락하며 정욕에 빠지고 자기를 살찌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예비함. 5절에서 야고보는 부한 자들이 물질과 금과 은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내가 진실된 말을 하거니와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처럼 그렇게 많은 부자가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어느 시대에도 노동자의 여분의 가치가 이렇게 많고 부자가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많은 부는 노동자의 임금을 남겨놓음으로써 많아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부한 자들의 누림 또한 이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세기 때에는 귀족들이 상당한 누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지날 한두 왕족에서 오직 한두 왕가만이 이러한 누림을 가졌었습니다. 역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부자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또한 그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과 좋은 것들을 누린 시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을 누릴 뿐 아니라 육체를 방종 가운데 두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반만 뜨고 보더라도 이러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많고 부자들의 재물도 많으며 노동자들의 품삯이 박탈당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한번 어느 형제가 어떤 사람이 끼고 있는 백금 반지는 항상 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의 반지가 녹슬었다면 아마 끼고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기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금과 은이 녹슨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도모하는 것은 누림이기 때문에 일단 녹이 슬면 그것을 버립니다. 녹이 슬었다면 그것은 누림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2000년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쌓아둡니다. 이 때문에 풍족한 자들은 중년기가 지나면 장수하기를 구합니다. 그에게 끝없이 누릴 수 있는 재물이 있고 2000년까지 써도 다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장수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5절 하반절에서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마치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가축을 잡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살찌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은 어느 자매가 시골에서 닭 세 마리를 가지고 와서 복주에 있는 한 형제에게 먹으라고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닭이 아직 충분히 살찌지 않았다고 느껴 그것을 즉시 잡지 않고 며칠간 더 길러 좀 더 살찐 다음에 그것을 잡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재물을 쌓아두고 즐기는 것을 탐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그들의 연락과 방종은 그들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살찌도록 키워졌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살하러 오실 것인데 그 날이 바로 그들이 멸망당할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하기를 자원함.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정세의 변화에 있지 않고 재물로 점유당한 데에서 구원받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 끝까지 결코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될 수 있거나 부한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믿음에서 부유하다고 말하고 5장에 와서는 부자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세상 조류는 사람들이 다 재물과 물질을 쌓아두는 대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난한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의 영을 좇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영은 모든 사람이 재물을 주의하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가난한 상황을 바꾸거나 변개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임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 홍콩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영적인 진보와 생명에 있어서 내륙에 있는 형제자매들보다 3, 4년 낙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은 다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공산당에 점령된 구역에서는 주님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부르심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할 뿐 아니라 또한 환경이 당신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불과 같이 당신에게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당신의 살을 먹는 것 같고 당신을 살찌게 만듭니다. 오늘 홍콩에서는 환경의 압박이 없고 다만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이 기회를 붙잡아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전체가 나와서 주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이번에 내가 복주에서 상해로 돌아갈 때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내 앞에서 울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지 모릅니다. 만일 제가 당신의 말을 일찍 들었더라면 형제자매들뿐 아니라 교회도 무언가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괴로워하는 것은 물건을 잃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물건을 잃어버림으로 형제자매들과 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도 그것을 얻지 못하게 하고 복음도 그것을 얻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각지의 편지로 이와 똑같은 보고를 해준 형제들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회를 붙잡지 않고 성령의 부르심을 듣지 않는다면 어느 날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교회도 가난한 사람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임을 느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말세의 징조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계산을 잘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찍 이러한 것을 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친구로 삼고 부자를 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가난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될 준비를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부자가 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홍콩에 있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버린 것과 공산당에게 점령된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말한 재물은 불같이 사람을 사르며 사람의 살을 먹는다고 한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얼싸 안고 불태워져서는 안 되며 또한 그것이 우리 살을 먹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한 면으로는 헌신을 말하고 다른 면으로는 도피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손에 재물이 있다면 형제자매들과 가난한 사람을 위해 그것을 내보내고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나는 가난하게 되도록 강요당하지 않고 자원하여 가난하게 되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나는 단순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중에 왕궁에 거하는 자가 없으므로 나도 거기에 거하지 않기 원합니다. 라는 사상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교회는 간증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묘한 백성임. 이경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공산당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들의 뼛속, 살속까지 신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들은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고 기이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까봐 균등하게 하도록 사람들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능동적으로 이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균등주의가 사람을 게으르게 하므로 성경의 균등주의는 옳지 않으니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이강현 내에서는 균등주의를 가질 수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형제들 서로 간의 사랑으로 인해 균등하지만 그들의 안목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게으르게 함으로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균등은 사람을 게으르게 하지 않는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상하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기묘한 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사회주의를 주장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이러한 행위를 가질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기독교의 교리와 교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속에 얻은 생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전혀 교리나 교의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생명의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그는 어떤 규정에 따라 그를 껴안고 입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자연히 그를 껴안고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적인 생명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길을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의 간증. 1925년에 영국에 운송 사업을 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8천여 톤이나 되는 한 척의 큰 화물선이 10일 후에 도착한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형제가 그의 집에 있었는데 그는 200파운드의 수표를 그에게 써주면서 그것을 복음 사역을 위해 쓰도록 그 형제에게 위탁했습니다. 그 형제가 나가자마자 그는 그 8천여 톤 되는 화물선이 문제가 생겨 바다에 침몰하게 되어 배의 모든 화물을 전부 잃어버렸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배를 눌러 그 형제를 다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화물을 실은 배가 침몰하였으므로 수표를 다시 한 장 써 주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원래 수표를 받아서 찢어버리고 5,000파운드짜리 수표로 바꿔쓰면서 당신은 빨리 가셔서 이것을 주님이 쓰시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형제는 그가 정신 이상이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배가 침몰되었다면 응당 조금 적게 고쳐서 200을 50으로 해야 오를 것입니다. 그 형제가 그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그는 화물을 실은 배가 침몰한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급한 전보로서 저에게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물을 제가 관리하도록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이 아직 제 손에 있을 때 속히 주님이 쓰시도록 이것을 내보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형제는 눈물을 머금고 그 수표를 받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를 봄으로 헌신의 부르심을 쫓아감. 내가 여기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모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아직 쓸 수 있고 아직 우리 손에 있을 때를 틈타 그것을 주님께 사용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 단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노사분규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주의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큰 소리로 외치거니와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혹 다른 징조는 보지 못할지라도 여기에 징조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참으며 징조가 나타날 이때를 틈타서 재물을 우리 손에서 급히 내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두 번째로 오실 때 우리 중에 그분의 두 번째 오심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 바랍니다. 처음 오셨을 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족하고 첫 번째 기회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두 번째 오심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 기회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